우리 마태복음 13장에는 일곱 개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비유들은 한 가지를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온 나라이다를 전제하고 이 비유의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제 계속해서 전진합니다. 전진해 갈 때 그 확장도 되고 또 심화도 되고 그래서 넓어지고 깊어지는 그런 이제 하나님 나라로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세상 나라의 세속적인 본질과 대항하면서 대치하면서 나아가는 나라인데 이 나라의 백성들은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가르침과 도전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본 비유는 아주 짧은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져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레디컬한 그런 그 도전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담긴 두 가지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우연히 엄청나게 가치 있는 보물을 뜻밖의 발견했습니다. 자기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보물을 발견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그 보물을 보고 놀란 사람이 그것을 소유하고 싶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보물이 묻혀있는 밭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보물을 사는 게 아니고 밭을 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보화는 단번에 그 하나님 나라만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밭도 같이 소유해야 합니다. 따라서 밭에 대한 지불이 필요하다라는 뜻이죠. 만일 그 밭을 자기 것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보물은 발견한 사람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주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밭 주인은 그 보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 발견한 사람만 알고 있기 때문에 보화의 가치는 절대로 드러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만이 그 보화를 드러내는 데 쓰임받게 됩니다. 이 밭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밭 안에 묻혀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제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비유는 너무나 그 그림을 그려보고 또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보물이 밭에 묻혀있다. 그 보물을 우연히 발견했는데 너무나도 귀중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 보물을 가지려고 하니까 그 밭을 사야 한다. 그래서 내 자산을 다 긁어 모아서 그 보물을 샀다. 그래서 내 것이 되었다. 아주 쉽죠? 쉬운데 이 이야기를 들은 저와 여러분은 보화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소유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얻으셨습니까? 우리는 그냥 은혜로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잘 이끌어 가시는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삶 속에서는 이 비유의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날카롭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에 결합시켰습니까? 한두 번 정도는 체험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 비유는 한두 번의 체험으로 마칠 것이 아니고 그것을 묻고 있는 밭을 사들이고 그 보화를 온전한 소유로 정말 가지라고 말하고 있다는 지속적으로 가지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결코 이 문제를 단순화해서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정도로 말하지 않으려고 작정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뭐 그 정도 들으시고 돌아가고 싶지는 않으시겠죠. 그것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조금 이제 이해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그 이제 우리의 마음이 포기를 한다는 것이죠. 편안하고 쉬운 내 이해 수준에서 안착하고 싶은 것이 그 인간의 속성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오늘 하나라도 캐내보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피곤하신 분 있습니까?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오늘 피곤하지 맙시다. 그렇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좀 리프레시가 되겠죠? 우리가 이제 살필, 혹시 어저께 피곤하게 몸을 많이 쓰신 분들은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깨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필 것은 이제 두 개입니다. 두 개, 두 가지인데 이 보화의 실체가 무엇인가, 또 밭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보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화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왕이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 나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왕에 맞춰져서 디자인되었고 또 그 왕의 성품대로 그 나라의 자원과 축복을 내어줄 수 있는,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하신 일, 왕의 성품, 이것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날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약속대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어떤 가치를 지니신 분인지를 새롭게 또 뜻밖의 기쁨으로 체험하면서 누리는 일이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이제 부흥의 시대에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것을 자주 하고 이것을 강렬하게 체험하는 일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 보화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저버리고 있으면 그 보화가 뜻밖의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2장 1절부터 바울은 지금 어떤 심정으로 이 말을 하고 있냐 하면 어떤 성도라도 만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예수를 전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예수는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담겨있는 보물이기 때문에, 보물이기 때문에 나는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고 싶다. 또 2장 9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안에는, 여기서도 역시 예수님 안에는이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 그것이 그분의 육체 안에, 우리와 같은 몸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성의 충만으로 충만해진다. 이런 말씀이죠.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무슨 뜻인지는 대가 이해를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뜻밖의 그분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분에 대해서 아는 일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을 구체화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교회의 제도와 형식 속에 계시는가? 아니죠. 예수님은 그 풍성한 신성의 모든 것을 그분의 몸 안에 지니시고 그리고 그분의 백성의 심령 안에 거하시죠. 그분의 백성들의 관계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백성의 모임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도와 형식이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잘함으로써 예수님을 더 잘 모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와 우리 백성들 간의 인격과 또 그 교제와 그 성품 속에 또 우리의 내면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자꾸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우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어디에 계시게 하옵시고요?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 정신 세계, 우리의 사고의 세계,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 정말 예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기를 원한다. 이러한 소원을 사도 바울이 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스 퀸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20세기에 아주 정말 유수한 신학자로서 이제 사역을 하실 때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를 내다보면서 이런 말을 일찍이 했습니다. 21세기에는 제도화되고 기성화된 종교는 힘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는 참 진리에 대한 종교적 욕구가 더욱 타오를 것이다. 이 말을 깊이 생각하면서 21세기 교회에 들어와서 몸담고 있는 우리의 내면을 잘 비춰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경의를 느끼는 일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어? 라고 새롭게 체험되고 새롭게 자각이 될 때는 내가 옛날에 알았던 예수님은 정말 내가 몰랐던 예수님인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경이로움이 우리 삶에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경의를 느낄 때 결코 멀리 계신 예수님의 옷자락 봤다 그거 하나로 우리가 감동받고 경의를 느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 때 희미한 어떤 실루엣 모습으로 오시는 뭐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경이롭게 발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경이롭게 발견이 되는 것은 이미 내 안에 계시다가 어느 때인가 나를 뚫고 나오시는 그분을 내가 만나는 그때에 경이와 놀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시고 살았던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어? 하고 놀라는 그 놀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이 가능해진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게 임했을 때 그 임함이 내가 요청해서 임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순전히 행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서 이 땅에 임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은 나의 삶의 역사 속으로도 임했다라는 뜻이죠. 그냥 나는 빼놓고 다른 데 임하셨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내가 믿는 성도라면 내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로서 그분의 절대적인 가치와 중요성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 되심에 대해서 깜짝 놀랄 정도로 경이로움을 가져다 주시는 보화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거하시는 성도의 삶과 깊은 내면은 오늘 비유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무엇일까요? 밭입니다. 밭. 그러면 우리는 이 밭이 바로 내 자신의 삶, 바로 내 삶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밭은 인간의 삶과 역사예요. 이제 예수님이 감추어져 있는 이 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만의 유일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개인적인 삶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50년을 넘게 살면서 제 나름대로 가져온 제 삶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하고도 똑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삶의 역사는 유일하고 그리고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의 역사가 이런 자신만의 유일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자신의 삶에 속했던 모든 것들의 의미를 잘 살려내고 그 진정한 가치를 잘 캐내어서 온전히 잘 가꾸어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왜 단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항상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버리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고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아픈 삶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후회하고 있고 자책하고 있고 아직도 수치감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또 분노가 부글부글 끓고 있고 하는 그런 나의 내면의 세계를 형성해 놓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의 의미를 제대로 캐내고 그 가치를 잘 살려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곧 이런 것을 내 인생에 쓸모없는 것으로 쳐버립니다. 있어봐야 내 삶을 망친 것, 내 삶을 후퇴시킨 것들, 이런 것들로 취급해버리고 그냥 버려두게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가치를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니죠. 거기서 끝이라도 난다면 그나마 다행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건 속에서 고통하고 아파했던 나까지도 내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너 같은 건 내 인생에 필요 없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밀어버린다 이 말이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에 부끄러웠고 내가 크게 실수했고 창피했고 했던 것들, 그때 그 모습을 내가 그대로 잘 품고, 그리고 그 모습이, 그 비천하고 그렇게 초라했던 내 모습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나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새로운 가치로운 나로서 내가 인정해주고 있느냐 하는 그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버리고 싶은 나 아닙니까? 잊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잊혀지지 않고, 또 그러면 그럴수록 내 삶은 점점 더 불행해지는 것 같고 부정적인 것들로만 내 삶은 꽉 차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대부분의 현재 감정의 상태는 지나온 기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금 내 감정의 상태, 그것은 지난 내가 경험했던 그 일들에 대한 기억, 그 사건에 대한 기억으로 기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난 현재, 지금 현재의 나는 지금 그런 기억들로 말미암아 지배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루 조용하고 평온한 시간 속에서도 나의 겉은 별일 없이 지나가는 것 같아도 그냥 온종일 마음속에는 부글거리는 증오와 혐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 어떤 기억이 나를 건드리니까 그런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죠. 구체적인 것들이 생각이 안 날지라도 무의식에 남아있는 것들이 나를 굉장히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다운시킨다는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반면에 내가 참으로 기쁨이 있고 사랑이 참 일어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날 감사했거나 또는 감동받았던 그런 사건들, 사람들이 기억나서 일 것입니다. 이런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이 두 가지 면을 다 품고 있는 우리의 삶의 역사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대한 신앙적인 과제입니다. 이것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보화가 묻혀있는 내 삶의 역사라는 밭에 대해서 값을 지불해줘야 됩니다. 그것을 그리고 나의 떳떳한 소유로서 내 스스로가 인정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 것으로 그것을 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내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내 것은 너무나 쓸모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 값을 지불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발생하고 일어나는 일이지만 나 말고는 이 일을 대신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관한 것은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첫 시간부터 말씀을 나누어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보잘것없고 버려진 소외된 땅 갈릴리에 가장 먼저 임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사역을 하셨고 또 거기서도 가장 가난하고 지위와 명예가 실추되고 인정받지 못하는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을 찾아가셔서 먼저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동고동락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성공이나 잘남 속에서 우리 인간이 당신을 찾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슬픔과 비참함, 깊은 죄 속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 신학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를 위한 나라이다 입니다. 가난한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나는 총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에 다 헐벗은 자입니다.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것이 바로 천국이 그대들의 것이라고 예수님은 축복해 주셨죠. 하나님의 나라의 이와 같은 동일한 원리는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내게는 필요 없다고 결정해버리는 그 바닥의 사건들, 부정적인 사건들, 그리고 과정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힘과 시간을 쏟아서 다시 사들여야 합니다. 누구의 은택에 힘입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택에 힘입어서.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자리 속에서 나의 그리스도로서의 보화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적이고 그리고 비참했던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전복시키시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까지도 다 사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조금 좀 말씀으로만 들려지면은 막연하실 것 같아서 제가 시편의 한 기자의 고백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편 77편인데요. 스크린에 이제 띄워지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77편 4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잠을 못 잔다 이 말이죠.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밤에 부른 노래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날들을 지냈다 이것이죠. 그것을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에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셀라라는 말은 잠시 멈추고 곰곰이 생각해보라 라는 뜻이죠.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죠. 밤에 잠 못 들고 너무나 괴롭고 수치스럽고 억울하고 한 그런 일들이 있죠. 이것을 기억하니까 지금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 다 끝나버렸다. 이제는 진노하심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괴롭고 고통스러운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아무리 자신의 지난 삶을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건 그분이 망쳐놓으신 게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은혜가 임하셨다고 털끝만큼도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이죠. 그런데 극적 전환이 일어납니다.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그런데 이 또라는 말이 우리나라 우리 번역에는 또라는 말밖에 돼 있지 않은데요. 사실은 그리고 또한 동시에 이런 말이 이제 좀 붙으면 이제 의미가 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니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이 시인이 이제 반전을 일으키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 계기를 일으킨 사건이 뭐였냐면 옛날에 이 시인이 훨씬 살기 전에 일어났던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놀랍죠? 몇백 년 전에 이 사람이 살기 한 천년 전쯤일지 모르겠습니다.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회복된 심령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그랬죠? 죄송합니다. 15절에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민족 전체에 일어난 일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민족 전체에게 과거에 일어난 일도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 나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 의식입니다. 이것을 집단 인격이라고 불렀다고 했죠? 이 집단 인격이라는 것은 그 집단의 인격이 바로 나 개인의 인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단에 일어난 모든 일은 내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은혜로웠던 사건, 하나님께서 정말 노예와 억울함 압박 속에 정말 그 살게 되었던 그 백성들을 은혜로 끄집어내어 주신 그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니까 자기의 인생에 어두웠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다시 비춰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아, 나의 잘못이다 인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함께 하셨던 그 출애굽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날에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살아계시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믿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무엇이죠?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십자가의 구속의 보혈이 오늘 내 과거 속에 비참하고 고통스러웠던 그 자리에 은혜의 빛을 비추시고 그리고 나를 다시 살리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기이한 일을 행해주신 과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나의 과거는 예수님 믿기 전에 그 과거인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겠죠? 상관없습니다. 그 과거에도 주님은 나를 품고 계셨고 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디서요? 내 마음 문 바로 바깥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주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의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때도 나를 당신께로 찾아오기를, 내가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애굽에서 속량하신 결과로서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자각하는 바로 그것,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내 지금의 내가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그 새로운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바로 그것은 동일한 맥락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지치고 괴로운 것인 줄만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더라는 거죠. 자기 인생에 보화가 묻혀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그 놀라운 일들, 또 내 인생의 어느 날부터 분명하게 등장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성령의 형용할 수 없는 섬세한 도우심, 자신의 피로 탄생하게 하신 이 복된 교회 공동체,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과 역사 속에 묻혀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보화인 것입니다. 모든 신성,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을 간섭하셨고 선하고 아름다운 가치로 채우시고 나를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 주인공 예수님이 바로 보화시라는 것이죠. 이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보화를 발견하신 기쁨이 있습니까? 경이로움을 누리십니까? 그것을 못하신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래요. 분명히 들어주실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밭과 보화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에 대한 적용점을 조금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도의 내면과 삶 속에서 나의 역사 속에는 창조주요 구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감춰 계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개인적인 차원에서뿐만이 아니라 큰 역사를 본다면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전체의 역사인 큰 밭 속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와 나라에 대한 역사가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특히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는 교회사 학자들은 바로 이 일을 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역사라는 밭 속에서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작업은 인간과 세상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교회사의 중요성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매 시기마다 그리스도는 다양한 모습으로 보화를 담은 그 보화의 가치를 담은 존재로서 드러났습니다. 어떤 인간의 역사의 형태를 보든지 간에 그리스도는 그 안에 감추어져 계셨음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의 삶과 역사 속에 감추어진 보화가 발견될 때 우리는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 깜짝 놀라는 경이로움이 우리가 어떠한 시대의 정신 속에 있든지 간에 그 보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성령 안에서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무엇을 하게 되냐면 자신의 삶을 갱신하게 됩니다. 개혁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현재까지 긁어모았었던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그리고 그 보화를 사들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믿어지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아,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이것을 하나를 잡으려고 내 모든 다른 것을 포기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우리 비유 속에서 감추인 보화를 갖기 위해서 자기 재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밭을 산다고 했을 때 그 정확한 의미는 정말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 보화와 어울리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삶을 개혁하고 갱신하는 것. 실제로 재산을 다 팔 필요도 없고 내가 긁어 모은 돈들을 다 뭐 이렇게 돈을 긁어서 모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게 예전에 있었던 나를 치장하던 모든 것들, 거칠게 하던 모든 것들 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삶의 개혁의 시작이죠. 세상을 살면서 생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내려놓으면 됩니다. 자신에게 잘못된 성향과 사고방식과 태도와 욕구가 있었다면 그것이 발견되는 즉시 과감하게 하나씩 버려가기 시작하면 됩니다. 쉽게 화를 내고 분노의 습성이 있든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든지 사람을 딱 막 관계를 막아버리고 찬바람이 쌩쌩 돌게 하는 나의 습성이 있든지 어떤 것들든지 간에 내가 남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또는 자기의 의와 자기의 주장을 감행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했더라면 그것 버리면 됩니다.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양보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쓰고 있는 사람은 이웃을 위해서 한 가지라도 더 내어놓으면서 작은 희생을 하나 감수하시면 됩니다. 그 시작이 쉬우면서도 그토록 어려운 것입니다. 나는 나를 계속해서 보존하려고 해요. 몸부림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정당화하는 일을 너무나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것은 결코 내 삶에 참된 개혁을 이루지 못합니다. 오늘 밭의 비유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재산을 모두 다 팔아버리는 바로 그런 일은 시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물을 발견한 다음에 보화를 진정으로 소유하는 길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옛 삶을 포기함으로써 내 삶을 개혁하는 데 있습니다. 개혁의 시작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시작한 분이시라면 더욱더 하나님께 나가면서 정말 그 보화의 기쁨을 더 크게 발견하시고 그리고 더 큰 희생이라도 감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정말 그것처럼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께 지혜를 구해서 그 보화에 합당하게 자신의 삶을 개혁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내 재산을 팔지 않고는 그 보화를 살 수 없습니다. 그 보화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교훈이었죠? 자신이 개혁되지 않고서는 자신이 리뉴 되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어떤 존귀한 존재라 할지라도 땅 속에 묻혀있는 그 수준과 상황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개혁을 위해서 순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향한 이와 같은 우리 성도의 삶의 개혁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큰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한번 좀 살피면서 기도하실 수 있으면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보화되심을 아직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뭐 신앙의 연륜이 얼마나가 되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발견하시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지금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 보화이신지 발견하게 해달라고 진심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내 인생과 역사에 매우 소중한 보화임을 성령의 은혜 속에서 발견한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 보화에 어울리고 합당하도록 나를 지켜오던 나의 모든 세속의 방식과 자신을 지키려는 성품과 욕구를 과감히 버리고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